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금요일 뿌유의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 사회 기반 시설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획이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이면 투자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며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어치우고 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도로와 교량, 고속도로, 항구 등 기반시설 재건에 6,120억 달러, 2030년까지 전국적인 충전망 구축 목표와 함께 전기차 시장에 1,7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해 3,000억 달러, 노령층과 장애인 보호시설 투자에 4,000억 달러, 신규 주택 건설에 2,130억 달러가 각각 책정됐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31일 보도자료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통화에서 남중국해 휘트선 암초 주변에 중국인민해방군 해양민병대 선박이 대거 정박 중인 것과 관련한 공동국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 규칙에 근거한 국제해상질서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의 적용 가능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31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푸젠성에서 싱가포르 외교장관을 만나 아세안이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미얀마의 혼란 종식과 안정을 재개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민족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아세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4개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의 잦은 외교 활동이 이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 대한 대응책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임기 중 북한과 더 진전을 못 이뤄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일 공개된 보수 성향 팟캐스트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그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됐던 3명의 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내가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됐을 때는 어느 날 조용한 비행기로 어둠 속에 평양에 도착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어 달간 북한 방문을 준비했는데 잘 준비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해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를 전화통화를 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날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가 양국의 여러 협력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그린 에너지를 포함한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1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미 노동부가 이를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6만 1천 건 늘어난 것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당초 전망치는 68만 건이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자초돼 일대를 오가던 배들이 꼼짝달싹 못했던 수에즈 운하 소식 알고 계시죠? 지난 29일 사고가 난 지 엿새 만에 다시 운하의 쌍방향 교통이 재개됐는데 이 사고 해결의 1등 공신이 바로 하늘에 떠있는 달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수에즈 운하 주위에 있던 400척 가까운 배들이 멈춰섰고요. 국제 유가가 오르고 코로나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전 세계 공급망으로도 타격을 끼치고 시간이 곧 돈으로 이어지는 무역선들의 정체가 길어질수록 그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일 거라는 우려도 나왔었습니다. 네덜란드 군안 전문가들이 급하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 연구를 했는데 배에 실려있던 18,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덜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때마침 해수면을 올려주는 만조대가 오고 있어서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지난 28일 수에즈 운하 지역에 뜬 달은 땅이 녹으면서 벌레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해서 붙여진 3월의 보름달 웜문이었고요. 달이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달이 커 보이는 올해 첫 슈퍼문이었습니다. 평소 만조대보다 45cm 정도 높아진 해수면이 바로 280톤이 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부양시켰고요. 꽉 막혀있던 수에즈 운하의 숨통을 틔워주면서 자연의 위대한 힘을 증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첫 흑인 선수인 제키 루즈벨트 로빈슨이고요.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그린 수소입니다. 4월 2일 금요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진이 영하 3도에서 시작되고 해주가 영상 10도입니다. 낮에는 선봉이 영상 9도까지 오르고 희천, 개성 21도, 서쪽 지역 대부분은 낮 기온이 18도 이상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서해는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예상됩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7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 20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7도에서 18도, 개성 8도에서 21도, 원산 6도에서 12도, 함흥 4도에서 14도, 청진은 3도에서 1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있습니까?
네, 미얀마 민주진영이 군부에 맞서서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선언했습니다. 유엔 미얀마 특사는 국제사회가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얀마가 피바다가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인사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성격차를 줄이는데 앞으로 135년 6개월이 걸릴 걸로 추산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면저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진영이 통합정부를 구성한다고요?
네, 지난 2월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에 맞서는 국민통합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CRPH는 31일 성명을 내고 국민통합정부가 4월 첫 주에 출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네,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미얀마 연방의회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대부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LLD 의원들이고요. 그동안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헌법도 철폐했다고요?
네, 현재 미얀마 헌법은 지난 2008년에 군사정권이 제정한 건데요. 이 헌법은 의회 의석을 25%는 군부에 자동 배당해서 군부가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예, 그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도 이 헌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군부 헌법은 또 이 헌법 개정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헌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는데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헌법 폐지를 선언하자 소셜미디어에는 이 시민들이 군부 헌법 복사본을 불에 태우는 사진 또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군부 헌법을 대신할 임시헌장을 발표를 했다고요?
네, CRTH는 이날 통합정부의 뼈대를 이루게 될 헌장도 공개했습니다. 통합정부의 핵심 가치로 인권과 평등, 다양성, 사회적인 조화, 무차별 등을 선언했는데요. 특히 소수민족의 권익 보장, 공평한 대우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미얀마는 특히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100여 개 민족인데요. 그 가운데 오랫동안 국호로 사용됐던 이 버마족이 가장 많고요. 지난 몇 년 국제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로힝야족, 또 최근 군부 공습을 당한 카렌족, 카친족 등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얀마 정부와 소수민족들 간에는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CRPH가 헌장에 소수민족의 권익을 강조한 건 소수민족 무장조직들을 저항운동에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사태가 악화하면서 소수민족들도 나서고 있다고요?
네, 특히 미얀마와 태국 접경 지역의 카렌족, 또 최북부 카친족 무장조직이 군부에 맞서서 부대나 경찰서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부는 지난주에 이 카렌족 거주 지역에 전투기를 보내서 공습을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미얀마 군부는 31일 소수민족 무장조직들에게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휴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예, 그러면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도 중단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군부는 성명에서 국가안보 또 행정을 해치는 행위는 예외라면서 시위대에 대한 진압은 계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은 군부의 이런 휴전 선언에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이 있었는데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별 성과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31일 비공개 화상회의로 미얀마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이날 특별한 성명이나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슈라너 브루게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이 자리에서 미얀마의 피바다가 임박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신속한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네, 유혈 사태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어도 536명이 사망했고요. 2,700명 이상 체포, 구금됐는데요. 브루게나 특사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 행위가 심각하고 여러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군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민간정부가 복귀하지 않으면 미얀마는 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통합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중국의 미진한 태도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은 미얀마 사태는 내정이라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경고는 물론이고 쿠데타라는 표현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정부는 31일 미얀마와 경제적 또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이 미얀마 군부에 압박을 가할 걸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자, 미얀마의 주변국들이요. 지금 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주변국들이 31일 미얀마 사태를 규탄하면서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전통적으로 이런 외부 압력을 별로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입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인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홍콩 웨스트 카오룽 법원이 1일 홍콩 민주화 인사 7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홍콩 미디어 재벌로 이 빈과 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 씨에, 또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을 창당한 마티안 리 씨, 엘버트 호 전 민주당 주석, 마가릿 응 전 입법회 의원 등 홍콩 범민주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네, 이 인사들이 어떤 혐의를 받은 겁니까?
네, 지난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졌는데요. 이들은 특히 8월 18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170만여 명이 참가한 집회를 조직, 선동하고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범죄인 송환법, 이걸 알아야 되겠네요. 어떤 거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 나섰던 겁니까?
네, 골자는 홍콩과 범죄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나 지역에도 범죄 용의자들을 송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토 중국의 비판적인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들도 중국으로 송환돼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미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이 확장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정부가 송환법 개정에 나서면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날 재판 공개로 진행된 겁니까?
네, 홍콩 민주진영 인사들과 독일, 스웨덴,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등 서방 외교관들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고요. 이 재판장 밖에서도 지지자들이 정치 탄압 반대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이들이 형량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네, 재판부는 이날 형량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최종 선고는 4월 1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네,
불법 집회 등의 혐의는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사들 중에 일부가 꽤 고령이죠, 고령?
네, 마틴 얼리 씨가 82살, 지미 라이 씨가 73살입니다. 지미 라이 씨는 또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서 수감 중인데요. 지난 2월에는 홍콩인들의 타이완 밀항을 도운 혐의로 옥중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홍콩 민주진영은 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홍콩 민주진영을 위태롭게 했던 여러 조치가 있었죠?
네, 지난 30일에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주민들의 직접 선출 의석을 대폭 줄임으로써 민주진영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홍콩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네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1일 홍콩에 특별 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자 관세, 교역, 비자 등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우대 정책을 폐지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이 여전히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홍콩은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전 세계 성격차 현황을 평가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네, 세계 경제 포럼이 지난달 31일 연례 성격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글로벌 성격차 2021이라는 이름의 올해 보고서는 전 세계의 성격차를 완전하게 줄이는데 앞으로 135년 6개월이 걸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남성과 여성, 이 성격차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겁니까?
네, 경제적인 기회, 정치력, 그리고 건강, 교육 등 항목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항목별로 전 세계 156개국의 현황을 조사해서 이걸 지수로 만듭니다. 지수가 0에서 100까지 나오는데요. 지수가 높게 나올수록 성격차가 적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성격차를 완전히 없애는데 앞으로 135.6년 걸린다는 얘기죠?
네, 이는 2020년에 측정한 것보다 36년이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예, 이렇게 성격차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탓으로 분석했는데요. 네, 코로나 여파로 고용시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처지에 몰렸고 또 봉쇄령, 통행금지 등의 조치에 따라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늘면서 여성의 가사, 또 육아 부담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네, 이 성격차를 네 가지 항목에서 측정한다고 하셨는데 항목별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네 가지 항목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가장 컸던 항목은 정치력이었고요. 두 번째로 격차가 컸던 항목은 경제적 기회 항목이었습니다. 반면에 건강, 교육 항목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었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성적을 좀 볼까요?
네, 아이슬란드가 89.2%로 세계에서 가장 수온격차가 적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89.2%라는 건 지금까지 좁혀진 성격차 비율이 89.2%라는 뜻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15년 동안 12번이나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상위권에서 아이슬란드 뒤로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네, 핀란드가 86.1%로 2위였고요.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성격차가 가장 큰 나라들이겠죠? 최하위권,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네, 오랜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최하위였습니다. 그리고 예멘, 이라크, 파키스탄, 시리아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은 특히 올해 처음으로 평가 대상이었는데 평가 첫해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은 어디쯤 있습니까?
네, 미국은 올해 23개 단위 올라서 30위를 기록했고요. 중국은 한 단계 내려와서 107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혹시 북한하고 한국도 평가 대상이었습니까?
북한 평가 대상이 아니었고요. 한국은 전해보다 6단계 올라가서 102위였습니다.
예.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기반시설, 인프라스트럭처에 2조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손꼽힐 대규모 투자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전환자들의 군복무를 금지했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치를 국방부가 이번에 공식 철폐했습니다. 이어서 종교기관에 등록된 사람 수가 처음 절반 아래로 떨어진 조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사회기관 시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나왔네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연설을 통해 총액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사회 기관 시설은 낡았다 하면서 이거를 현대화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 밝혔는데요. 이번 계획은 미국 역사상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우주 개발 경쟁 이후에 이만큼 큰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아주 역대급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번 투자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면 획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볼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혁신적인 경제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가 미국 곳곳에서 생겨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획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라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 또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보죠.
네, 먼저 교통 부분에 6,12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그중에서 전기자동차 분야에 1,740억 달러가 배정됐는데요. 2030년까지 충전소 50만 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어딜 가나 주유소가 있는 것처럼 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확보를 해서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고요. 또 전기차 구매자들한테 지급하는 보조금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 개선 사업에 1,15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요. 미국 전역에 있는 도로 2만 마일, 그러니까 3만 2천 킬로미터와 교량 만여 개를 현대적 교통 기준에 맞춰 개량하게 됩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대중교통 운영에 850억 달러를 배정했고요. 주간 철도 사업에도 80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네, 이 교통 부분 말고는 또 어떤 곳에 투자를 합니까?
네, 주택과 수도, 또 통신망에도 대규모 투자를 집행합니다. 200만 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에 2,13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요.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들한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또한 오래된 이 나부로 만든 수도관을 교체하는 비용도 마련했고요. 또 시골 지역까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약자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도 진행하고요. 또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사업에도 한 4천억 달러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서 모두 신규 고용이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조업 지원에 또 약 5천억 달러를 별도 편성했는데요. 제일 좋은 일자리 공급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 지원에 관해서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해당 예산과 사업을 배정받게 될 주요 주정부 당국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필요했던 일이 드디어 실현되게 됐다고 데이비드 김 캘리포니아 교통부 장관이 이날 밤 저희 BOA와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현대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연방고속도로관리청의 부총장을 지낸 사람인데요. 이번 투자 계획은 도로와 교통 측면에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엄청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본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 만든 지 오래된 고속도로들은 진입로가 짧고 갑자기 본선과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이 서툰 사람들은 이 고속도로 운행하는데 불편을 겪는데요. 그런 도로들을 현대식 토목공법에 따라서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진입로 구간을 넓고 길게 만들어서 모두가 쉽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는데요. 고속철도 건설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엠트랙 철도도 곳곳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게 된다고 덧붙였고요. 전기자동차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싸지고 충전소도 많아지면 미국의 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대다수가 전기차로 바뀔 거라고 데이비드 김 장관은 말했습니다.
네, 정치권의 반응도 볼까요?
네, 야당인 공화당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인프라 투자를 가장한 세금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투자 계획이 실현되면 한 세대 만에 최대의 세금 인상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극좌파들의 요구에 따른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실제로 정부가 세금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민들한테 세금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계획을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들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당인 공화당은 이 두 가지 사안 모두에 반대하는데요. 특히 법인세는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내렸던 걸 다시 올리려는 것이라서 공화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가 다시 허용된다고요?
네. 이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사실상 전면 금지시켰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치를 새 정부가 뒤집었습니다. 31일 국방부가 관련 규정을 새롭게 발표했는데요. 이날은 세계 성전환자 인식의 날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포고문도 발표했습니다.
네. 자, 먼저 대통령 포고문 내용부터 보죠.
네. 성전환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편견과 차별과 싸우면서 사회적 지위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싸워서 얻은 결실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성전환자와 남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여전히 자유와 평등 측면에서 조직적인 장벽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장벽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취업할 때나 집을 구할 때 또 병원에 갈 때도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관행이 미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전환 여성을 향한 폭력은 위기사태라고 규정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소수인종 성전환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우리나라의 양심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성별과 인종, 출신 배경, 그리고 성적 정체성까지 아우르는 다양성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 요직에도 성소수자들이 잇따라 진출했습니다. 이 피트 브레제지 교통부 장관은 동성애자인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미국 최초의 강요고요. 레이첼 르빈 보건소생부 차관보는 성전환자임을 밝힌 인물입니다.
네. 자, 국방부가 31일에 발표한 성전환자 복무 허용 규정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성전환자의 미군 입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요. 복무 중에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적 정체성에 따른 비자발적 제대 조치나 복무 연장 거부 조치 등 같은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고요. 자신의 성별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성별 불쾌감을 가진 장병들의 의료 지원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각 군의 보완 작업을 거쳐서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규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뒤집는 거라고 하셨죠?
네,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성소수자 관련 군복무 규정이 변경됐었습니다. 이전까지 성전환자들은 전역 조치를 당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포용 정책이 나왔습니다. 2016년에 이미 복무 중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성전환자임을 밝힌 상태에서도 군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고요. 2017년에는 성전환자들의 신병 입대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조치들을 모두 취소시킨 겁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성전환자 군복무를 금지했던 이유는 뭡니까?
네, 전투 역량 약화 그리고 비용 문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적했었습니다. 취임 첫 해였던 2017년 7월 막대한 의료비와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정 다툼이 진행되다가 2019년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종교기관에 등록된 신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에 사는 성인 가운데 주요 종교시설에 등록된 사람이 절반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최근 공개한 내용인데요. 근래 미국인들의 종교활동 현황에 극명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볼까요?
네, 현재 교회나 회당, 이슬람사원 같은 종교시설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47%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80여 년 전에 관련 선문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데요.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50%보다 훨씬 높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갤럽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37년에는 73%에 달했는데요. 그 뒤로도 절반보다 20%포인트 높은 70%대를 오랫동안 유지했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요. 1999년에 공개한 조사에서도 70%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이후에 약 20년 동안 급격하게 떨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2000년대 초에 종교시설 등록자 수가 60%대 후반으로 떨어진 뒤에 2000년대 말에 60%대 후반이 됐고요. 2010년대 초에는 50% 후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공개한 조사에서 딱 50%를 기록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50%선마저 무너져서 47%로 떨어진 겁니다.
네, 최근 20여 년의 통계를 종교별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까?
네, 가톨릭, 천주교가 지난 20여 년 사이에 1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개신교 감소 수치인 9%포인트의 두 배에 달했는데요. 이렇게 기독교 관련 자료만 세부적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종교에 대해서는 개별 통계를 분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갤럽 측은 밝혔습니다.
네, 그 밖에 세부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정치 성향에 따라 집계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원의 교회 등록수가 2000년 이래 25%포인트나 빠졌는데요. 공화당원의 교회 등록 감소치인 15%포인트의 2배가 넘습니다. 대개 민주당원들은 진보 쪽으로 분류하고 공화당원들은 보수 쪽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보수 성향 응답자가 종교시설에 등록된 비중이 훨씬 높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소속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교회 등록수가 18%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소속 응답자는 민주공화 양당 당원들의 중간 정도 감소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네, 지역별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분석 자료도 있습니까?
네, 동부 지역에서 감소 수치가 25%포인트로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서부 지역인데요. 1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서부에서 18%포인트 줄었고요. 남부 지역의 감소치가 16%포인트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미국의 남부 지역은 남침례 교단을 비롯한 개신교세가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학력자들보다 이 종교시설 등록 감소율이 컸고요. 또 미혼이나 이혼한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이 종교시설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갤럽 측은 밝혔습니다.
예. 자, 이렇게 최근 20여 년 사이에 종교기관 등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네, 자신을 무교로 인식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게 원인 중 하나라고 갤럽 측은 설명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전 세대에 걸쳐 무교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 노년층에 해당하는 전통주의자 세대의 경우 4%였던 게 7%로 늘었고요. 그 아래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7%에서 13%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 출생한 X세대들은 무교라는 사람들이 11%였던 게 20%까지 오르는 등 거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까?
네,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에 걸쳐서 전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비롯한 전 지역에 사는 6,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었던 건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갤럽측이 밝혔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계는 없을까요?
네, 그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교시설 등록자 급감의 주요 원인이었는지는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전문가 의견을 시사주간지 타임이 소개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종교 활동이 줄고 문을 닫는 종교시설도 잇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활교를 겪거나 일상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서 또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조사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주요 종교 전문 매체에 실렸습니다.
사회 변화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설문 항목이 8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회, 그리고 유대교 회당, 그리고 이슬람교 사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만 물었기 때문인데요. 불교 사찰이나 시크교, 힌두교 시설 등에 관해 묻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불교 신자의 경우 사찰에 등록된 신자라도 아니다라고 답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최근 미국 사회의 이민 인구가 다양해지면서 불교와 시크교, 힌두교 같은 소수 종교 신자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그린 수소가 인류가 청정에너지 시대로 이동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많은 나라가 그린 수소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그린 수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그린 수소는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만듭니다.
But he said the nation must focus on renewable energy, which he said will also create jobs. Mr. Obama's plan calls for reducing reliance on fossil fuels and instead using
재생 에너지는 계속 써도 무한에 가깝도록 다시 공급되는 에너지를 말하며 태양열, 수력, 풍력, 조력, 지열 따위와 같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이릅니다. 그린 수소는 이런 재생에너지를 쓰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쓰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를 청정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수소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쓰면 완전한 청정에너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소에너지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그레이 수소, 이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호집 저장해 온실가스를 줄인 수소를 블루 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ome hydrogen projects they may indeed need infrastructure. Others will be done maybe on sites where you have really giant.
수소를 얻는 방법은 다양한데 생산 방법에 따라 부생 수소, 수전의 수소, 추출 수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먼저 부생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말합니다. 다음 수전의 수소는 전기를 이용해 물에서 수소를 얻는 방법으로 만듭니다. 그린 수소는 바로 이 수전의 수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출 수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생산되는 수소로 현재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수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If we've got any chance of hitting net 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we all know Europe's going to have to drastically transform the way it generates energy.
현재 세계 많은 나라가 기후 변화 대비책 가운데 하나로 그린 수소 생산과 보급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보급에 가장 앞장서 있는 유럽 연합 EU는 3단계 수소 전략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1단계인 오는 2024년까지는 수전의 수소 생산 설비를 6기가와트급으로 만들어 연간 그린수소 생산량을 100만 톤까지 늘리고 2단계인 2030년까지 수전의 수소 생산 설비를 40킬로와트급으로 증축해 연간 그린수소 생산량을 10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모든 재생에너지 분야에 그린수소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를 위해 유럽 청정 수소연맹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그린수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수많은 야구 팬들이 열광하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2021 시즌이 막을 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아직도 경기장이 완전 개방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의 입장객은 물론 집에서 텔레비전 생중계를 보는 시청자들의 야구 열기는 어느 해 못지않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속 30개 팀은 4월부터 10월까지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각 팀과 총 60회 시합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전인 2019년 한해 경기장에서나 텔레비전 중계로 이를 관전한 인구는 무려 1억 7천만 명으로 추산돼 미국 최고 인기의 대중적 스포츠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토록 인기 있는 미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바꿔놓은 한 선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현대 메이저리그 야구에 맨 처음 등장한 흑인 선수 제키 루스벨트 로빈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까지도 많은 미국인들은 서로 다른 인종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 여러 곳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했고 학교도 흑백이 분리된 채 운영됐습니다.
그런 현상은 스포츠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구팀은 물론 그 어떤 스포츠팀에도 흑백이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계에도 1880년대에 제정된 메이저리그의 인종차별 제도 이후 흑인 선수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47년 그 같은 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이 뉴욕의 브루클린 다저스 팀에 들어가 최초로 경기에 나선 것입니다.
제키 로빈슨은 1919년 1월 31일 조지아주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제키는 다섯 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제키가 태어난 다음 해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자 제키 가족은 캘리포니아의 파사디나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궂은 일을 다해야 했습니다. 제키도 살기 위해 밖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제키는 이때 인종적 증오에 추악한 현실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백인들은 제키네가 가까이 사는 것을 싫어해 거듭거듭 이사를 가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제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스포츠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형 매크 로빈슨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200m 육상 은메달을 차지할 만큼 체육에 뛰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CLA에 진학한 제키 로빈슨은 각종 운동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는 야구, 농구, 미식축구, 육상 등 여러 부문에서 최고 선수였습니다. 제키 로빈슨은 최소한 미국 서부에서는 최고의 운동선수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자 그는 1941년 군대에 징집됐습니다. 그는 당시 헤비급 권투 챔피언 조 루이스 지원에 힘입어 간부 교육을 받고 1943년에 소위가 됐습니다. 그러나 로빈슨은 군대 내 인종적인 좌석 제도에 항의했다가 군사재판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결국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1945년 군에서 나왔지만 흑인에게는 대학 졸업자라 해도 일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로빈슨은 프로 야구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흑인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인 야구연맹에 들어갔습니다. 이 리그는 흑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1920년대에 조직된 것이었습니다.
프로야구팀들이 흑인 선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뛰어난 여러 흑인 선수들은 니그로 리그에서 활동했습니다. 흑인들의 기량과 기록은 메이저리그의 백인 선수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흑인 선수들은 매우 힘든 선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군데 팀이 존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를 하려면 매번 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농장의 가옥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목욕물도 동료 선수와 나누어 써야 했습니다.
백인들만 들어가는 호텔에는 투숙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경우 버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재키 로빈슨은 캔사스 시티 모나크 팀에서 뛰었습니다. 이 팀은 니그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팀의 하나였습니다.
이때 메이저리그 뉴욕 브루클린 다저스 팀 단장이자 클럽 회장이었던 브렌치 리키가 재키 로빈슨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리키 감독은 실력은 뛰어난데 백인 연맹에서 당할 수 있는 인종차별과 모욕을 견딜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리키 단장은 재키 로빈슨이 선수로서도 손색이 없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강한 자제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키 단장은 재키 로빈슨에게 운동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화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키는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1945년 재키 로빈슨과 다저스의 입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재키 로빈슨은 나는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어쩌면 많은 차별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knew that I was going to be somewhat out in front and perhaps I would have to take a lot of abuse.
이어 그것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겠지만 나는 최대한 스스로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94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차별 논쟁이 일고 있었고 프로 야구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로빈슨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등장한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재키 로빈슨은 다저스와 계약을 체결한 후 레이첼 아이숨과 결혼했습니다. 브렌치 리키 감독에게 로빈슨의 결혼은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로빈슨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 결혼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1946년 재키 로빈슨은 다저스의 마이너리그 캐나다 팀인 몬트리올 로얄스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리키 감독은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서 인종차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1947년 4월 15일 재키 로빈슨은 에버츠 필드에서 2만 6천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메이저리그 야구에 데뷔했습니다.
1880년대 이후 메이저리그 야구의 인종장벽을 넘은 최초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재키 로빈슨은 예상했던 대로 인종적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살해 위협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경기 중에 투수는 노골적으로 로빈슨의 머리를 향해 공을 던졌습니다.
여러 야구팀은 로빈슨이 나오는 다저스와는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팀 선수들도 로빈슨을 퇴출시키려 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경기를 하러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팀의 백인 선수들과 함께 호텔에 묵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빈슨은 굴하지 않고 야구를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으면서 기록면에서도 야구 역사에 남을 타자였습니다. 1947년에는 신인왕, 1949년에는 내셔널리그 타격왕과 가장 뛰어난 선수 MVP상을 받았습니다. 내셔널리그 도루왕도 두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6차례나 내셔널리그 올스타에 선정됐습니다.
브루클린 다저스가 6차례나 리그의 챔피언 자리를 차지한 데는 로빈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55년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된 데도 로빈슨의 힘이 컸습니다. 그의 타율은 통산 3할 1푼 1리, 비교적 짧은 리그 선수 기간에도 홈런은 137개, 타점 734개, 도루가 197개에 달했습니다.
재키 로빈슨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고 일하고 즐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빈슨의 성공은 다른 흑인들에게 백인만으로 구성됐던 여러 스포츠에 진출하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재키 로빈슨의 성공적 데뷔 이후 흑인 선수들이 스포츠 리그에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말에 가서는 메이저리그 모든 야구팀에 흑인과 중남미계 선수들이 진출했습니다.
재키 로빈슨은 37살 때인 1956년 선수 생활에서 은퇴했습니다. 그 후에는 정치가로, 사업가로, 민권운동가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와 함께 흑인 인권운동, 인종차별 폐지운동 등에 참여했습니다. 흑인 최초로 텔레비전 방송국의 야구 해설자로도 활약했습니다. 그의 삶을 그린 영화도 나왔습니다. 로빈슨은 1962년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습니다.
심장병과 당뇨를 앓던 재키 로빈슨은 1972년 10월 24일 53세로 타계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그가 선수로 뛰었던 등번호 42번을 전 구단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현대 메이저리그 야구에 흑인 선수로는 맨 처음 진출해 프로야구의 역사를 바꾸어놓은 재키 로빈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Guys, this is Evelyn and this i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에 개봉한 나를 차버린 스파이 보며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스파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바람에 스파이 세계에 몸담게 된 오드리. 오드리의 생일날 그녀의 남자친구는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는 것으로 모자라 스파이 임무를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그 때문에 오드리와 그녀의 절친 모건은 임무 수행을 위해 유럽 전역을 누비며 범죄자들과 맞섰는데요. 여기서 오늘 배울 표현, own it,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ill you trust us to help you? Light it up. This is surreal and I honestly think I'm in shock. Woman,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Own it. Own 하면 무엇을 소유하다라는 뜻 외에도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accept, admit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친구가 오드리에게 한 말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넌 정말 멋진 여자야. 인정해 라는 뜻이 되겠죠? I want you to accept it. 항상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었던 오드리. 얼떨결에 주어진 스파이 임무와 옆에서 응원해주는 친구 덕분에 국제 범죄자들과 싸우는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며 오드리는 자신감을 키웁니다. 모건이 오드리를 위해 해준 말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ill you trust us to help you?
Light it up.
This is surreal and I honestly think I'm in shock. Woman,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I want you to own it. 받아들여, 인정해. Accept it.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a wrap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